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4절 5절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6장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 5절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본성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완전히 죄인 것이다. 6절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행들을 아울러 당하게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죄의 기원 그리고 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이 되는가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세 번째로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와 형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가 유난히 죄를 많이 강조한다 하는 느낌을 아마 지울 수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가 또 오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가?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죄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죄를 이야기한다. 마음이 짓눌린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것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죄의 실상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참 붙들게 되고 죄의 실상을 알아야 성령 안에서 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한 성질이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성경부를 하면서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한 분한테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이 뭐가 생각이 나는가라고 하니 한 분이 기아 선상에 있는 그 아이가 바싹 말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들 혹시 그런 그림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거의 실신 상태에서 죽어져가는 그런 상 가운데 독수리가 위에서 날고 있는 그런 그 사진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이제 죽으면 독수리가 그 아이를 뜯어먹으려 하는 그 상황을 포착을 한 것이지요. 물론 그런 모습도 참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보게 만드는 한 단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죄의 비참함이라고 사실은 강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예로 들었는가? 좀 우스운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요. 큰 사우나에 가시면 남자들은 수건을 줍니다. 아쿠아랜드라고 하는 목욕탕에 가면 수건을 다 줘요. 근데 여자들은 수건을 주지 않습니다. 왜 주지 않죠? 훔쳐가기 때문이에요. 참 비참하지요. 치약을 쓰고 안 가져가면 좋은데 가져가니까 줄을 묶어가지고 걸어놓은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인간의 실상을 보면 인간이 뭐 예술을 한다 그러고 문학을 논한다 그러지만 사실 실력은 저 바닥에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이런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경은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죄를 포장할 때 어떻게 포장하는가? 때로는 죄를 미덕 혹은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혹은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예술이나 문화와 같은 이런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제시합니다. 죄가 처음부터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다.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성적인 죄를 자극하는 표현들을 가감없이 묘사를 하면서 이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자기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인권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뭐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노조를 위해서 일하고 뭐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지만 실상 그 마음에는 뭐가 있나요? 자기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라고 하는 것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들어오면 당황하게도 만듭니다. 성적인 표현들, 자극들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하면 사람들이 당황하지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것을 듣고 보다 보면 나중에는 뭐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세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람의 삶의 행실을 보니까 그래도 나 정도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떠나와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세상이 나쁜 세상으로 변해버렸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인과 또한 의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내려주시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자비의 선물인 줄 알지 못하고 그저 남들 다 받아 누리는 은혜니 그게 뭔 은혜인가? 그래 또 다른 복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영원한 것을 버리게 하고 잠시 잠깐의 쾌락에 노예하게 되게 만드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죄짓게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은 도무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어둠의 세력들로 인해서 장악되어서 결국 인간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은 멀리 떠나 있게 되고 정서 역시도 하나님의 심정이 아닌 세상 정욕으로 완전히 휩싸여서 하나님을 즐기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에 탐닉하고 그 마음에 이끌리는 우리의 성향을 보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도무지 굴복할 줄 모릅니다. 계속해서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처럼 인간은 외적이고 내적인 면에서 철저한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6절에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고 사망을 당하되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행을 아울러 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할 경우를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즉시 죽었습니까?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실과를 따먹는 그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영적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죽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거듭나기 전에 상태를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니 내가 뻔뻔히 지금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 그러는가? 거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는 살아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이 나한테 이르기 전에는 나는 살아났는데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정지 아래 있을 때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사랑한 사람을 죽음에 내어줘야 돼요? 왜 우리 역시도 죽음의 주인공이 되고 말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로병사라 그랬으니 사람들이 결국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의 원인을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병 때문에 죽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병이 없어도 수가 닿으면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한 결과가 영적 죽음의 최종적 상태를 우리로 맞닥뜨리게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접어들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모든 불행을 겪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겪게 되는 모든 불행, 죄와 질병과 사건과 뭐 체르노빌 원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병들고 유전병을 갖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임산부들이 계시지만 출산을 앞두고는 두려워하고 혹시 장애 아이를 낳지는 않을까? 왜 이렇게 됐냐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들이 하나님의 법을 처음에는 즐거워했어요. 중생하게 되면 중생함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돼요. 맞이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매를 맞을까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아니 이것 자체가 보답이 될 수는 없겠지요. 결국 중생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이어가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범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답답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역시도 죄를 짓고 나서 기도하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설교를 해도 힘이 안 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 다 됐다고 설교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한마디를 해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죄짓기를 정말 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것이 기질화되고 인격화됩니다. 죄라고 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중생하고 난 다음에도 이전의 습관을 끊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성향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그렇도록 끊고 싶은 그 끊고 싶은 죄를 못 끊는단 말이에요. 소원은 있지만 행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인간에게 안식의 상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신자는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악인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다 그랬습니다. 늘 불안해요. 미래에 대한 염려,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노후는 또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나, 나도 불치의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지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자기가 수고해야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일에 여념이 없기에 쉼이 없이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선물인데 자신의 힘으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창조해내려고 하니 힘이 든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죄의 폐성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할 때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방이 마치 죽을지 살지 모르고 불로 날아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때로 인간의 완악함을 어디에서 보나요?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갓 끝장을 보고야만 우리의 성향을 통해서 죄의 끈질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죄를 범하실 때 이게 죄인지 뭔지 모르겠다라고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되십니까? 벌써 죄된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이런 일이 아닌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 손치면 벌써 내 마음이 평안이 없고 꺼려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부적 그냥 다가가서 그 죄를 짓고 마는 우리 악한 본성을 보세요. 성경은 육체 행실을 따라 쫓았던 때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족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죄에 대한 달콤을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삶이 어찌 고달프지 않을 수 없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응애 하면서 울고 태어나지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인생은 눈물골짜기 같은 삶이기 때문에 벌써 그 사실을 암시하고 아이가 운다는 거예요. 안 울면 좋은데 왜 굳이 웁니까 아이는? 소수이긴 하지만 물론 자라날 때부터 별 탈 없이 인생의 어떤 불행이 뭔지 모르고 정말 곱게 잘 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 왕실의 왕자나 공주와 같은 어떻게 사나 뭘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도 인생이 겪어야 될 희로애락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들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번민과 괴로움과 갈등이 있게 되었습니까? 왜 인생들은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아프리카 어떤 사냥이 자살을 한다 혹은 뭐 고래가 떼죽음을 죽는 이런 것들을 보고 뭐 동물들도 자살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헛된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어떤 사냥이 자살을 한다 그러죠. 근데 그걸 살펴봤더니까 실제로 자살을 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냥이 멋뜸으로 계속 뛰어가면 뒤에 있는 사냥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떠러기가 딱 이렇게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사냥들이 들이받아가지고 떨어져 죽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정말 동물들이 우리 인간들처럼 인생의 삶의 비참함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는 이런 동물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처음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한 상태, 다시 말해서 완전히 영생을 획득해서 죄를 행할 가능성이 아예 배제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죄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능력을 부여받고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어거스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어떤 상태로 전락했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죄와 사망의 법으로 속박된 채 세상에 태어나서 그 죄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에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김자 집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마음의 그 소원인데 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까?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토록 고치고 싶었다면 적어도 기회가 3, 40년 있었으면 벌써 고쳤어야지요. 왜 못 고치고 계세요? 왜 여러분들 자신에게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는 그 죄를 제거하고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죠. 힘이 있었으면 벌써 했지요. 그토록 소원했는데, 그토록 원했는데 왜 못합니까? 이런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다 일반인데 뭔가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짓고 죄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못 먹고 못 입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하게 될 때 강압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누가 총을 갖다 들이대고 죄 안 지면 너 죽어라고 해서 죄 짓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의 뜻을 따라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를 선택하시는 것이지요. 죄에서 돌이키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길을 선택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자기가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죄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죄를 짓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죄에서 돌이키려는 소원,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옛 습관을 완전히 그냥 지워버리면 돌아갈 데가 없다라는 생각에 때로 옛 습관의 죄를 청산하다가 한두 가지 남겨놓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없습니까? 요 도구는, 이 물건은 앞으로 내가 좀 즐기는 데 사용해야지라고 하면서 100% 싹 없애지 못하고 한두 가지 남겨놓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때는 없었나요? 이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싶은 소원과 의지가 없는 자들입니다. 물론 개 중에,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간헐적으로 후회하고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이 못 끊어서 담배를 끊으려고 하다가 못 끊다가 어떻게 끊었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나서 다시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왜 내 의지가 이렇게 약한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때로 후회를 하기도 하고 자책도 하기도 합니다. 술주정꾼과 마약 중독자들도 죄 때문에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우는 이유는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이 그 죄의 노예가 된 것이 원망스럽기 때문이요, 자신이 그 죄로 인한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어떤 경우에 막 울죠. 왜 웁니까? 내가 어쩌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쇠고랑을 차게 되었나. 죄로 인한 피해를 앞으로 십수년, 몇 년 갚아야만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곳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 시기, 질투, 모든 것들 이런 악한 성향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가리켜 근본적 부패 혹은 전적 부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근본적 부패라는 말의 의미를 그런데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은 마치 타락한 인간이 악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서 도무지 선을 단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상대적인 의로움과 상대적인 그 선함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참 경탄할 만한 그런 칭찬을 할 정도로 우리 나름대로 볼 때는 참 착하게 산다라고 싶은 그런 윤리적인 선함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세요. 시장에서 붕어빵 팔아가지고 3, 4억 남긴 거 그거 다 사회에 헌납하는 사람 보세요. 야,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말은 정도가 다 부패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100%면 100% 정도가 다 부패하다는 뜻이 아니고 범위가 다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부분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되어서 그 어떤 기능을 통해서도 다시 말해서 강인한 의지력이나 뛰어난 종교성이나 영적인 감성이나 지성과 같은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에 잉크방울 하나를 딱 떨어뜨리면 물 전체가 어떻게 돼요? 다 오염되어 버리죠.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중에 감성이든 지성이든 무엇이든 간에 인격이든 무엇이든 간에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하지 않은 아니한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물줄기가 되어 흐르는 악한 생각을 막을 댐이나 담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실상이, 여러분들의 실체가 뭔가,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의 의식과 사고의 흐름이 어떤 주제로 엮어져 가는가. 내 의식과 사고의 흐름이 늘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오늘 야구 경기를 보고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잔을 또 할까? 자기 사고의 흐름 가운데 그 흐름의 주제가 뭔지를 보세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생각하는 게 여러분 자신이지요. 이런 존재이니 인간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신약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적대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적대적이 된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순간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간헐적으로 간간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된다는 이 말은 목적면에서 과정 가운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사건건 하나님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면 무조건 싫어하고 배척하는 이런 거스리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육의 성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당장 어떤 요구가 오는가? 조금 강도를 낮춰주세요. 조금 그 듣기 좋은 말 좀 섞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당장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제대로 전했던 사람이 다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보세요. 결박을 당하고 시위대들에 갇히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사도들은 감옥에 착고에 매이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스르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다가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면 갑자기 사람이 얼굴이 딱 굳어지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두라고 딱 잘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처럼 육의 성향은 청개구리에 와타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사사건건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지도 없고요. 소원도 없고 할 의향도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이 중생한 자에게도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그 이야기하고 있지요?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나 불신자들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나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 지배권을 죄가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 그 지배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배권은 바뀐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성질은 거듭나기 전에 죄의 성질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다르다고 하면 신자는 상대적인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불신자는 절대적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이지요. 물론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가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의 안에 남아있다. 그래 놓고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되고 억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서되고 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고 난 다음에 짓는 죄도 주님부터 죄사면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실상 불신자와 다름없는 자로 만들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중생하고 난 다음에도 간음과 살인죄까지 쥐었던 것입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중생했지만 죄의 잔존 세력들이 아직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사기 말씀드렸죠? 가나안 칠족 속들을 몰아내는 일은 신자의 성화의 삶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몰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몰림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지금 이 사사시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도둑놈을 잡는 상황이 아닌 도둑놈이 경찰을 잡아주기라는 그런 아이러닉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잘 알면 두 가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양극단은 뭐냐면 완전주의와 무율법주의예요. 중생한 신자 안에도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면 완전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없지요.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피조물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완전주의예요.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성경과 배치됩니다. 왜? 성경은 중생한 신자 안에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지요. 전도사님이 요즘에 요한일서 수요일날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생한 자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죄로 인한 아직까지 자기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 그 죄의 세력을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깊이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이 신자가 뭐 어쩔 수 있나? 뭐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아니 사도 바울도 그처럼 탄식했는데 뭐 우리야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짓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중생하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주님께서 알아서 다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용감하게 죄를 짓는 것을 가리켜서 무율법주의라 그래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 근데 이단인데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개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자유한 것 같지요? 복음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풍족히 받아 누리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지. 요한일서 2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랬어요. 중생한 사람인데도 만일 그래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중생한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러니 중생한 자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죄 면허장을 준 것으로 착각하면 그는 무율법주의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것과 죄를 용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은 죄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하시죠. 죄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과 내가 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중생한 사람이 죄 짓는 일을 그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습니까? 6일 동안 실컷 죄 짓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6일 동안 실컷 죄 짓고 또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다소간 죄의 세력으로 더 노연한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중생한 신자는 자신이 짓는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옛 본성의 탓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악이 마치 자기가 짓지 않은 것처럼 그 죄를 옛사람의 탓으로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옛 본성의 잔재들이 자기 안에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기의 죄악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죄 짓는 일을 쉽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이런 잘못된 자세를 버려야 되고, 또한 예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깨달아 알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잘못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사장으로 있다가 너의 집 모심살이를 하고 시모가 되었다라고 손짓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제가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제가 또 사업자금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업자금을 받은 것을 또 이전처럼 그냥 술 먹고 노는데 다 탕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내가 사업자금을 가지고 하는 바람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가라는 그 사실을 생각해서라도 조심조심 그 사업을 하지 않겠나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어떤 형태로 치르신지를 참으로 안다고 하면 우리가 죄 짓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완전주의와 무율법주의 이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뭐 이단 이단 하지만 이단이 어디 딴 데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노예가 되어서 죄진 일을 무수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해 봐야 되는가? 인간의 죄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복음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 복음을 좀 효과적으로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의사가 병을 잘 고치려면 뭘 잘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진단을 잘 해야 되죠.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죠. 왜 저 사람의 성향이 왔다 갔다 하는지, 왜 죄로부터 돌이키는 듯 했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지, 그 안에 영적인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걸 알아야 그 사람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의사가 질병을 파악하게 될 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될 때 복음의 소식을 그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줄 수 있기에 우리는 죄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죄의 깊이가 어떻게 깊은지를 알게 될 때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중생한 자도 여전히 이런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니 가히 인생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없겠다는 말이 진실로 맞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생한 신자 안에도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의지를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한번 결단하면 한번 하늘로부터 불을 받으면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런 죄의 성향을 알게 되면 항상 깨어 경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 아직 육신이 남아있고 전적인 부패성이 아직 그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선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 말씀처럼 내가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존재임을 인식하고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게 되기에 인간의 죄성의 깊이와 넓이였담을 깨닫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지 인간 안에 활동하는 죄의 성향들이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인생들은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소원은 가지고 있으나 돌이키지는 못하는지 간헐적 불만과 후회스러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왜 그토록 죄의 세력에 노예가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헤아리고 또한 구원받은 중생한 신자 안에도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주셔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남아있기에 이 죄의 세력을 몰아낸 이런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사실을 저희로 참 알게 해주셔서 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소멸치 않고 그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서 우리의 아름답고 변화된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넘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고 난 다음에라도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함으로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 주의 세밀한 손길이 역사하셨음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장로들처럼 멸관을 벗어 주님께 바쳐드리는 참된 영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